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로 우리는 6주째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으로 목회하던 안티옥 교회에서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간 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사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 부르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혹은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고집하는 측과 할례를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논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회의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반드시 할례의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측의 주장이 다 끝난 뒤에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에서 베드로가 형제들 너희들이라고 호칭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를테면 지금 말을 하는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대 뒤 섞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너희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는지 베드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의미였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바로 나 개인을 택하셨던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3자를 가리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단을 가리켜서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 자기 개인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느냐? 유대인인 우리가 천만 번 할례를 받는다 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 아니더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유대인인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처럼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 일행도 그들에게 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을 나는 나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에게나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유대인인 우리도 능히 우리 자력으로는 멜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의 목에 씌우려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 하느냐. 베드로의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라고 칭한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태인들을 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은 어느 집단의 집단적인 경험에 대한 집단적 진술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찾아간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베드로 개인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로부터 누군가 여러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경험담을 듣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집단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요. 말을 하는 사람도 베드로 개인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본문 11절에서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나는 믿노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화자는 복수가 아니라 베드로 개인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주를 믿노라. 분명히 이 말을 하는 화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믿는다고 1인칭 단수형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믿는다면서 1인칭 복수형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베드로 자신을 제외하고서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베드로가 말한 우리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일컫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태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한 우리의 범위를 축소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그릇된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비록 복음에 위배되게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할례에 반대하는 우리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두 해석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해석 모두 본문에 입각한 해석인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의미했는지는 다음 시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본문 12절이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결론 내린가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밝혀주는 12절은 베드로가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베드로 자신 이외에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 사람 모두 본문의 시점 이전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유경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버가와 더베에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영 내에 있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았던 데 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 경계 너머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일행,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만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의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짐승으로 간주하면서 이방 민족과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부정한 이방인의 부정이 자신들에게 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넬료처럼 이스라엘 영 내에 살던 이방인들 역시 그 폐쇄적이고도 독선적인 유대인들의 몹쓸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에 대해서 똑같은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서 이방인과 교제한 것은 그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오랫동안 유대인이 지켜온 관습을 내팽개치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한다는 것은 자기 주위 사람들, 자기 동족으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수모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를 유대 사회에서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크리스찬 유대인들로부터 베드로는 혹독하게 비난받았음을 사도행전 11장 2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가 같은 크리스찬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던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고상하거나 자기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만 취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큰 분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처럼 바로 그 길 위로 자신들을 내던진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영상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1회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주제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 여부입니다. 할례를 찬성하는 측과 할례를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 역시 베드로, 바울, 바나바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나 돌팔매질을 감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역설합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자신들도 능히 멜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씌우려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라고 단정짓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결론을 내릴 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허공을 향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본문의 영상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다. 베드로가 하던 말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펴본 뒤에 자기가 지금 말하는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자기의 시선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뒤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이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나바의 시선이 강렬하게 부딪힙니다. 그 시선의 부딪힘 속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돌 팔매질을 당해본 사람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치 그 시선에 빨리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한 모든 말이 사실임을, 베드로가 한 모든 말이 사실임을, 베드로의 모든 증언이 성경적임을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쳐다보는 베드로와 바울의 시선, 베드로와 바나바의 시선 속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동지애가 배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화가의 그림이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렸던 베드로, 바울,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된 우리였습니다. 그 세 사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깊이 성찰케 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라는 말을 남용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부모,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집을 가리켜서 우리 부모,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집이라면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모시는 우리 부모 모두를 위한 공동의 와이프, 공동의 남편, 공동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것은 전혀 사리에 닿지도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라는 말에 관해서는 사리를 따지지 않고 해프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헤프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반드시 긍정적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을 할 때 그 우리는 주로 혈연, 지연, 학연, 이권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표현처럼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일단 우리의 범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불법과 탈법이 묵인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용납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라는 말을 가장 헤프게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부패지수에서 수치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권을 위해서 거짓과 벗 삼으면서도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묵인하는 관계를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우리의 수가 설령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던지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비난이나 돌팔매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되십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일평생 주님의 길을 쫓는 바나바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가족 간에, 교인 간에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해도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심오한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가족 간에, 교인 간에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신뢰와 따뜻한 동지애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구어가는 삶은 이 세상 그 어느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영상으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각인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된 베드로, 바울,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의 성경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같은 교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반대하기는 하지만 단지 이성적인 판단과 마음의 깨달음으로만 반대하던 사람도 베드로의 우리 속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주위 사람과 동족으로부터의 비난이나 돌팔매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졌던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우리는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이처럼 베드로를 포함하여 단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를 이룬 그들은 진정한 신앙 공동체였고 주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더 이상 서로의 불법과 탈법을 묵인해주는 부정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3자에 대한 상대의 거짓된 삶을 당연한 듯 용납하는 부정직한 관계가 아닐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위해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던지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세상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믿어 일평생 주님의 길을 쫓는 바나바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나로 인해 내가 우리라 부르는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